아침에도 목사의 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 연설을 하는 것도 역시 목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밖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이 세상 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한 이런 나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그 안에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좀 알려줘야 된다는 이런 책무, 이걸 느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 성령님의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타이틀 중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책입니다. 이 안에 비진리라는 거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다. 얼만큼 진실하냐? 100% 진실한 분입니다. 100%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양심이 더 민감하게 돼요. 이게 민감하게 되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그런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비롯해서 그외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여기 성경 안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바빌론이든 아니면 이집트든 어떤 나라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징조를 살펴보면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난 징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국민들이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사랑하면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서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진실을 버리고 가짜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은 국민들이 악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 결과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모함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이렇게 되면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적폐 세력이 되고 수구 꼴통이라는 이런 그 칭호를 받으면,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대언자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혼동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그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그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고, 이 유다 백성이 결국 이와 같은 그 현실, 이 대언자의 그 말씀을 명심을 하지 않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로니아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떤 나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의 대언이 있은 이후에 이 유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돌아서야 된다. 그 이후에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그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짜뉴스, 거짓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결국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뉴스로 인해 의로운 자들을 적폐로 몰고 있고 사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1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국가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면 의로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까지도 위협을 받고 결국 이게 무장해제가 잘못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남침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12편에 가니까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지금 높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그런 악한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그냥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면역체계예요. 이 면역체계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심지어 그리스도인, 진리의 영이 들어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짜뉴스가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가짜뉴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각인시켜서 악성 여론을 조성한 뒤 결국 패망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도 목사들 포함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잠잠하게 지내고 있고 모른 채 하고 있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지 이제 한 1년 반이 이제 지났어요. 탄핵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 쏟아놓은 게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그분을 적폐로 본 가짜뉴스들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거의 다 가짜뉴스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 적폐로 몰아서 탄핵을 시키려고 해놓은 그 뉴스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99% 이상이 가짜인 거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짜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어떠냐고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저는 요 근래 벌써 그분이 감옥에 간 지 한 1년 반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블로그에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탄핵에 이제 결정이 내려지고 그래서 3월 11일 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며 그 제목을 활의 노래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기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가운데 비참하게 패하고 죽게 됩니다. 사울의 사위 다윗은 장인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으나 자기 장인의 괜한 미움을 받고 10년 이상 광야로 유랑 생활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자기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셔서 다윗이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요나단에게 뭐라 그래? 나와 죽음 사이엔 한 발자국뿐이 없다. 이 정도의 그 비참한 삶을 10년 이상 살았어요. 죽음 앞에서 이제 벗어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오자 그는 이것을 확인하고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즉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지켜준 자기 친구를 위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심히 아름다운 그런 노래 애가를 기록했어요. 그 애가가 사무엘기하 1장 17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애가를 기록할 수 없어요. 10년 이상을 벼룩을 쫓듯이 그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한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알리고 이 딸들에게 사울 위해서 애곡하라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게 인간의 그 측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왕에 대한 이와 같은 어떠한 마지막 어떤 존경심을 표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그 애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10년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누린 번영과 기쁨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분명히. 그래서 이 애가에서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쓴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모든 권리를 잃게 됐습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기에 저는 이번 탄핵 사건 역시 주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면서 저 역시 다윗처럼 이분의 통치하에서 누린 기쁨을 이분의 몇 가지 업적을 기술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디스 기준 국가 신용등급 AA3로 일본보다 더 안정적인 이와 같은 경제 업적을 세워놨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대국을 달성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화를 전교조를 법의 노조화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연기했습니다. 전쟁 위험 시 선제 타격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국정교과서 개정하는 거 만들어 놨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했어요. 개성공단 폐쇄해서 한 사람도 인명피해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북 지원 영원했습니다. 비록 탄핵으로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되었지만 나와 내 아내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이분의 업적들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끝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총탄에 잃고 탄핵까지 되어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순간 목사로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개인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글을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1년 반이 지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분을 탄핵으로 몰아갔던 그 많은 뉴스들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로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2018년 올해 11월 11일 여기 가서 보니까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졌다, 세월호 7시간 무슨 구판을 벌였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 등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 보도된 30여 건의 가짜 뉴스를 거론하며 불과 1년 반 전 이야기인데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민감령 경찰청장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같은 법리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안상수 의원이 직접 판단하기 힘들면 이걸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끝나고 나서 3일 지나서 11월 14일에 안상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32건의 작성자와 유포자를 수사해달라고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광우병 파동, 천안함과 세월호, 사드 관련 가짜뉴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포함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진실처럼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그러한 공분을 일으키고 그 여파로 대통령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음해와 거짓이 판을 쳤다.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이런 사실들 가짜뉴스 32개를 지금 경찰청에 고발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도 밝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구판을 벌였다고 하고 최순실이 무당이라고 그러고 하고 이런 거에 지금도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우리가 좀 알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고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뭐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선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뒤돌아보면서 블로그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다 가짜뉴스로 밝혀지니까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처음 태블릿 PC 사건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한 심정은 박근혜 대통령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에게 가장 실망을 준 것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무당 같은 한 여자에 의해 국정이 휘둘렸다는 거 아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개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 여자의 하수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이 다 허위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은 다 쏙 들어가고 남은 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 사건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조사를 했더니 어때요? 그분 개인 계좌로 뇌물을 받은 거 하나도 없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국민에게 그렇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수많은 그 가짜 뉴스의 정체는 과연 뭐냐?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 그 뉴스들이 진짜 가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됐냔 말이에요. 그게 다 가짜면. 그렇죠? 가만히 돌이켜보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그 충격적인 거짓 뉴스들을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글을 남겨놓고 몇 가지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이와 같은 그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또 조선일보가 아이러니하게 2017년 월간조선 3월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 과장, 왜곡 보도 이렇게 하고 가짜뉴스 25개를 그거를 월간 조선이 다 밝혀놨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16년 9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최순실 관련 보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신문이나 공중파, 종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도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섰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탄핵소추를 하면서 국회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언론 보도밖에 없었어요. 그 언론 보도가 지금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국회가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모아갖고 스크랩해갖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 소출 한 거예요. 한국이 최순실 사태로 표류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미국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뉴스, 미국말로는 페이크뉴스라 그럽니다. 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올해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유럽 각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도 가짜뉴스에 흔들려 온 것은 아닐까? 고의적이건 아니건 하루하루 특종과 시청률을 쫓으면서 사는 기자들이 생산해낸 뉴스에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흥분하고 화를 내고 좌절한 것은 아니었을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기사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 사태의 와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련 언론 보도들 가운데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본다. 모든 언론이 다룬 기사는 네이버 뉴스, 언론진흥재단 카인즈 등을 검색해 가장 앞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해서 25개 가짜 뉴스를 여기 월간조선에서 모든 거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래서 확실히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 그 25개를 그 기록에 놓은 거예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고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봐라. 이거 YTN이. 그러니까 이제, 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뉴스도 이제 판명이 났고. 미국 대사관이 최순실의 아버지 그 최태민을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평가했다. 이것도 중앙일보가 한 건데 이것도 거짓말로 그렇게 드러났고 또 최순실의 언니라고 알려진 최순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 경향신문이 보고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이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집 사장이라고 보도했어요. 이거 전 언론이 다 거짓말로 거짓말 보도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했다. 시사저널. 최순실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설산업사회진흥재단은 제3의 미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채널A가 보도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또 전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이거 얼마나 지저분하고 유치한 그런 뉴스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 거짓말입니다. SBS에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줄기세포 시술.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또 JTBC 유명한데죠. 예. 하여튼 대통령이 차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클리닉 이거 시설을 무상 이용하고 가명은 길라임을 썼다. 이것 때문에도 또 얼마나 이 선동을 일으켜서 뭐예요?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열 번째, 청와대에서 태반주사 8개월간 150개 구매하고 수술용 혈압제 무더기 구매하고 비아그라이어 제2의 프로포폴까지 구입했다고 전 언론이 보도했어요. 가짜입니다. 주진우라는 사람 알죠? 섹스 관련 테이프 박근혜 대통령과 이거 나올 거라고 뉴스 프로에서 이야기해서 가짜예요. 전 언론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마약류가 다 사라졌다. 가짜입니다. 청와대 속 의약품 대장 거기 보면 사모님이 최 씨 자매 중 한 명이라고 전 언론이 보도했어요. 가짜예요.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이라는 사람이 공익복무 때 독일서 신혼생활 했다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가짜입니다. 채널A에서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 동행했다. 가짜예요. KBS가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 가짜입니다. 채널A가 보안선임 차은택이라는 사람 발모제 의혹 이거 제기했는데 이것도 가짜입니다. 가짜. 예. 이와 같은 그 가짜가 지금 17개 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뭐가 18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동아일보 가짜입니다. 전 언론이 대통령 옷값은 다 최순실이 냈다. 가짜예요. 채널A에서 박근혜 대통령 평일에도 관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가짜입니다. 예, 그 다음에 통일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최순실 아이디어다. 전 언론이 주장했어요. 가짜예요. 여기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공원 공원지에 조성한다는 사업에도 최순실이 관여했다. 한겨레 보도 가짜입니다. 예, 그 다음에 23번째 최순실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을 맺고 있다. 전 언론 보도했어요. 가짜입니다. 전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전 언론이 보도해서 가짜예요. 심지어 중앙일보가 미국 대사관도 촛불을 지지한다. 그래서 1분 소등했다. 이것도 가짜예요. 가짜.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네. 여러분이 그냥 가서 박근혜 대통령 가짜 뉴스라고 치면 그냥 언론에 보도이 된 그런 내용이에요. 2017년 2월 15일에 뉴데일리라고 하는 이런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언론의 난, 나라 뒤흔든 오보, 탑 10가지. 이렇게 보도했어요.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새해벽두부터 한국판 메카시 광풍이 정치 언론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발한 이후 여론재판으로 특정 인사들의 유죄 여부가 가려지는 공포 정치가 자행되는 모습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누군가의 행위를 문제 삼으면 일반 시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돌팔매질을 하는 시기다. 이때 언론은 여론몰이에 불쏘시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직접 심판의 칼자를 휘두르는 재판관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이 언론이 완전히 부패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언론을 단두대에 올리려는 이들은 찾기 힘들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 정점의 권력을 언론이 이제 틀어진 셈이다. 옆에서 저자가 최순실 부역자다라고 외치면 그날로 기자들이 끌어다가 목을 친다. 혐의가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척결 대상이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인물인지만 따릅니다. 그래서 조갑제 대표는 이를 언론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 오보 사례를 추려봤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뉴데일리도 10가지 이 대표적인 그 오보, 가짜 뉴스 사례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어요.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요 근래에 이 일이 범물처럼 터져요. 다 가짜 뉴스라는 게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펜앤마이크, 정규재 TV 여기에서 가짜 뉴스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 정규재 TV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JTBC의 태블릿 PC 보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시죠? 네. 판도라의 상자, 최순실 태블릿 PC. 이거 JTBC 그냥 사진 그대로 제가 따다 놓은 거예요. 네. 여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보도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없었으면 탄핵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서인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심지어 정부 당국이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공학을 하는데 공학하는 입장에서 일주일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펜앤마이크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태블릿 PC 선동보도 언론인 JTBC 손석희 상하가 있는데 하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세월호 거짓말했던 거 그 내용이에요. 거짓말의 온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 도중 끌어내린 탄핵 정변에서 손석희 사장 이하 경칭 생략에 JTBC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손석희의 JTBC는 2016년 10월 소위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 개명 후 이름 최소원 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휘둘린 무능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문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 소위 십상시 프레임, 정윤회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대대적으로 쏟아내면서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에 주력했던 대다수 한국 언론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게 나섰다. 이런 비정상적, 비상식적 보도 행태는 좌파 언론은 물론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전통적으로 우파 성향으로 인식되던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손석희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온갖 종류의 대통령 문건을 받아 수정했다고 기정사실화한 듯한 보도를 끊임없이 내보냈어요. JTBC가 만든 프레임에 휘둘린 다른 신문이나 종편들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JTBC의 교묘한 말장난과 다른 언론의 추정보도 영향으로 문제의 태블릿 PC는 문서를 수정할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금. 문서 수정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서를 수정해요, 최서원이. 할 수가 없는데 밝혀진 지금도 상당수 국민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대통령이 문건을 받아 수정하는 등 국정농단을 했다고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연설문을 고쳤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던 JTBC는 뒤에 자신들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되자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다고 했지 태블릿 PC로 문서를 고쳤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받아들여 당시 JTBC 보도가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었다. 지금 펜앤뉴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며칠 전에 나와 있는 이런 기사예요. 태블릿 PC를 누가 가장 정교하게 연구 많이 했어요? 변희재라고 한 사람이, 서울대 다닌 변희재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없었으면 태블릿 PC 이게 세상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약 6달 동안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6달 동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가짜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요 근래에 이제 새로 모든 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JTBC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연락처가 31번 삭제된 그런 흔적이 발견되고 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대거 삭제된 새로운 정황도 새롭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7일 오전 1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JTBC의 태블릿 PC 조작과 위증 의혹에 대한 애국시민들의 형사고발 기자회견이 도태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미 JTBC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나가서 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JTBC에 가짜뉴스를 쏟아낸 심슴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아마 2016년 말에 이 사건 통해서 무슨 여기자상인가를 뭐 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야? 위증을 했다는 거. 위증이야. 이거 한 내용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하는 이러한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한 10가지 중요한 사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 집회 100만 시민 운집, 그 과장 보도다. 2016년 11월 12일 밤 광화문 광장 거기에서 열린 촛불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이 운집을 했다. 뭐 보도가 잇따랐어요. YTN 연합뉴스 등등 여러 종편도 서울 도심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여러분, 그 광화문 광장 거기에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사람이 콩나물처럼 이렇게 시루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도 30만 명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 실제 얼마냐? 25만 명 정도 들어간 거예요. 25만 명. 그래서 경찰에서 집계한 참가 인원수는 달라요. 경찰 집계가 얼마야? 25만입니다. 25에서 26만. 이거를 100만 모였다, 200만 모였다 해서 사람들 선동화.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두 번째, 통일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다. SBS는 통일대박이라는 이런 표현, 이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2013년 6월 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것이고 최순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로 이제 밝혀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아들이 있고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이거는 소설이라고 썼습니다. 그건 소설이다. 소설을 써요, 소설을. 2016년 한 시사지는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 씨가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한 줄 낳은 아들 김모 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총무 구매팀에서 최소 2014년 말까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다. 조선일보, 한겨레 등이 다 이것도 다 인용 보도했어요. 최순실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전국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검찰 조사 결과 이건 루머예요. 검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재적 등본 등 관련서들을 모두 살펴봤지만 최순실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박 대통령 최순실 조롱 연설을 했다. YT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당시 한 유세 현장에서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YTN이 이거 하니까 다수의 국내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가 최순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거 이용해서 그래서 힐러리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고 또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확인 결과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날 어떤 유세 현장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빗대 힐러리를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두기 성심여고 동기동창이다. 그건 누가 했냐? 조선일보가 그런 거예요.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두기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8의 동기동창 사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또 들고 일어나죠? 예. 네. 그런데 예, 뭐라고 또 나왔냐. 동생인 최순실은 언니에 비하면 시킨 대로 움직이는 현장 반장에 불과했다. 이거 조선일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숨어있는 진짜 실세는 동기동창인 최순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오보예요. 성심여고 8회 졸업생 1970년도 졸업 중에 최순득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당사자가 개명을 했을지도 몰라 8회 졸업생 중 최시성을 가진 학생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그랬더니 최순득으로 추정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 최순실은 10조 원 재산 보유한 무당이다. 욕을 낸 10조 원이 아니에요. 300조래 최순실 재산이. 최근 촛불을 지켜든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불만인지 물었더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샤머니즘으로 통치해온 국가였던 사실이 가장 수치스럽고 원통하다. 이런 말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일으켰다는 것도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 민간이 하필 근본도 없는 무당이었다는 루머가 더욱더 뼈아프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가족은 2000년부터 정통 기독교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해온 크리스천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최태민이 영세교 교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이 최태민의 영적 후계자이다 무당이라는 그런 풍문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루머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나오든 이제 또 최순실이 국방에 개입했다. 차기 전투기 선정에도 개입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 주진우라고 한 사람이 와세다 대학 오쿠마홀에서 개최한 애국소년단 토크 콘서트에서 앞으로 최순실 사태와 관련 섹스 관련 타이프와 마약이 나오고 대규모 국방비가 나올 거다. 이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얘기 안 해도. 예. 그러면서 스위스에 박 대통령의 비밀 계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곁들인 주진우란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다수 언론에서 이를 인용 보도하며 루머를 확산시켰어요. 결과가 뭐예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최순실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는 거예요. 채널A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 당시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이용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을 봤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전에도 몇 차례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보도했어요. 이거 뭐예요? 가짜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는 해당 보도 직후 최순실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사실 자체가 없고 1호기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이라는 그런 이름이 없었고 보안 패스가 있어야만 1호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탑승 시 70여 명의 취재 기자 좌석 통로를 지나야 이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최순실이 거기에 탈 수가 있느냐.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매일 밤 최순실에게 청와대 서류를 전달해 줬다. 누가 얘기하냐? 한겨레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받아 국정정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다고 보도해갖고 또 파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보고서가 30cm, 여러분 30cm 이만한 겁니다. 그만큼 된다는 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런 일들 이것 때문에 속았다는 게 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세월호 7시간 괴담이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최순실 뭐, 이거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이거 뭐 그냥 넘어가고, 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 가운데서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세월호가 가라앉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승객 구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의문의 7시간 가운데 1시간 30분은 밝혀진 셈이나 나머지 5시간 50분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분 단위, 10분 단위 해서 분 단위로 다 했죠. 뭐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거기서 수사 결과 뭐야,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가라앉은 걸 어떻게 대통령이 구출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캘리포니아 불이 나갔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71명이 죽고 1,000명이 실종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세월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대통령 무슨 탄핵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 어떻게 산불을 끕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잘 하라고 명령만 내리는 거지. 대통령이 그런 일 하라고 국민이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경찰청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 어떻게 그런 일 다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겨레 5호보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슬픔과 안타까움 없이 신속한 대응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치중하는 눈물 없는 매몰찬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또 이거 머리 갖고 또 얼마나 갖고 그래서 얼마나 치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졸해요. 뭐 성명을 했다 어쨌다 해갖고 이거 하는데 뭐 이게 화면을 보여주고 하는데 여러분 다 가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치졸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최소한 분개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이런 거짓말에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기에 내가 동조했다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뉴스 덕으로 정권을 잡은 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지적인 사람들, 정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공중파 안 봅니다. 종편 안 봐요. JTBC라는 거 안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들만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좌파 탈출은 지능순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지능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 좋은 그러한 유튜브 채널이 등장을 했고 뉴스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매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가장 좋은 매체는 펜앤마이크예요. 제가 그 안에 글을, 저는 뉴스는 안 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글을 보면 정말 기독교의 가치, 인간의 그 본연의 가치를 지켜주는 그러한 글들이에요. 올바른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펜앤마이크에 올라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뭐 조중동, 그 이상과는 훨씬 좋은 것 같은 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 100% 제가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 펜앤뉴스, 펜앤마이크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경제를 보려면 미디어 펜을 보셔야 돼. 미디어 펜. 그 다음에 변이제 관련해서 이런 거 보시려면 미디어 워치를 보셔야 되고, 또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미래 한국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것들 안에 이제 또 유튜브 여러 채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채널 이거 보느라고 성경도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글로다가 뉴스로다 하면 좀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가장 짤막하게 우리나라 사회 현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간단한 5분짜리, 6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 누가 만드냐? 윤서인이 만들어요. 윤서인, 이름이 윤튜브예요. 그래서 윤튜브에 가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한 5분, 6분에 걸쳐서, 5분, 6분은 너무 간단한, 짧은 시간이죠. 그 안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장 간략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갖고 우파에 좋은 그런 이 채널들이 생기고 신문 방송이 이렇게 이제 생기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가짜뉴스 누가 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청률이 쫙 떨어지잖아요. 이 시청률이 올라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 속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 여당에서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쏟아낸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짜뉴스를 쏟아낸다고 이제 공격을 하더니, 드디어 2018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최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서 허위 조작 정보로 자기들이 규정한 동영상 104건을 삭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구글에다가 이거 가짜뉴스 104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정권 유지가 좀 어려우니 좀 그것 좀 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 목록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몇 개만 거기 공개가 됐습니다. 5.18 북한군 침투설,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 아마 A4 들고 맨날 이러니까 아마 침해인가 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마 논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삭제 요청한 내용 중 하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게 막아놓은 책상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거 넘어가, 이게 침해라고 주장한 이런 동영상 이런 거 좀 없애달라, 이것 때문에 국가 통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구글이 뭐라 그래요? 이건 내릴 수 없다. 예, 내릴 수 없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구글이 내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이게 진짜 뉴스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그걸 내리려고 할까. 왜 그래요? 이게 좌파들이 하는 전략이 비슷해요. 여러분 아시죠? 어제 해경공 김씨인가 하는 그 여자가 이재명 지사 진짜 부인 김혜경이라고 경찰이 그래서 밝혀갖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고소고발돼서 법의 심판을 받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병태 교수가 부부공갈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공갈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부부공갈단이다. 이게 뭐예요? 좌파들의 파렴치한 그런 행각이거든요. 그러다 안 하면 어떻게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좌파들의 행각이에요. 파렴치한 그런 행각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세상을 속하진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저기, 이게 절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 이게 보통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모이고 하고 싶은 말하고, 그렇죠? 이거를 억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전체 독재주의 시스템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투표해야 돼요. 그럼 진실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답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온 체제 가운데 이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영혼의 자유를 주는 이와 같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또 뭐가 진실이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진실이냐,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고통 없는 사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는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답이라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이거 하는 나라는 다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가자는 거,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예, 다 망할 나라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곧 다 망할 나라들이에요. 여기하고 손잡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모든 거 다 무상으로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준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오늘도 아까 어떤 젊은 이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래. 그래서 자기는 거기 지금 살아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들어오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처럼 그렇게 해야 본인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이 전교조라고 하는 이런 데서 망쳐놔갖고,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애들이 들어와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해도 월급 주는 걸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내 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열전달에는 학문을 가르칩니다. 공기조화라는 학문을 가르쳐요. 보고서를 써오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요. 교수님 보고서를 어떻게 써옵니까? 그래서 너가 사장이라면 받아보고 싶은 식으로 보고서를 써와라. 너가 사장이라면 보고서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써갖고 오면 된다. 죽어라게 하기 싫은 거 이런 방식으로 써오지 말고 너 밑에 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너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써오면 그런 보고서가 되는 거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믿음과 이념의 투쟁을 통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으로 뛰쳐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 옳고 그런 걸 판단해서 올바르게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올바르게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투표가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지켜주는 쪽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다 최소한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어요. 그분의 글에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힌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의 이 자유헌법을 만들 때 그 자유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자유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저 힌두교 국가에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려고 하면, 다시 말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정치가 바르게 되는 거지, 정치만 바로잡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맞습니까 여러분? 썩은 백성 위에 어떻게 맑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게 70년간 번영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20% 25%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근면 성실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 이게 뭐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겠느냐.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미국의 기독교 자유주의 헌법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 안에 늘어나야 이 나라가 좋은 정부를 세우고 좋은 나라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영을 가졌으면 정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사는 세상, 내 자식들이 살아야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준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식민지 36년, 그저 북한의 저런 속박의 멍에. 이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나라 세워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국민의 70,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세우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 박정희라고 하는 전 훌륭한 분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두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안 해도 먹고 사는 사회가 있다. 이런 거, 이런 속박의 멍에 매이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시간이 좀 되시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기 정치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책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정말 순적한 가운데 정말 자유통일해야지 여러분 적화통일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유통일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간섭에 의해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